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창세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 여러분들을 창세기 29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요약해 볼 수가 있을 터인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처럼 본장의 주제를, 그러니까 29장을 말이죠,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인과응보, 응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29장의 서론에서 야곱이 그가 뿌린 악한 행위의 결과를 거두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그 갈라디아서 그 성경 말씀은 주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지만 그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계층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어찌 보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할까요?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밭에 옥수수를 심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옥수수를 거두게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목화씨를 심었다면 목화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보리를 심었다면 보리를 거두게 되는 것일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라지를 심었다면 거기에서 가라지를 거두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원리 아닐까요? 세계에 자연계에 있어서 적용되는 원리는 어찌 보면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착한 행실의 씨를 뿌렸다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악한 행실의 씨를 뿌렸다면 이를 갈며 슬피 울며 그 씨앗에 대한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형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지금 당장의 그와 같은 결과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원리가 무효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원리의 신뢰들은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굽의 바로가 시브리족 속의 남아들을 학살하였을 때 그의 아들은 후에 사람의 영혼을 불러가는 천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단 말씀이죠. 여러분, 또 하나 아합의 그 거짓 죄명을 가지고 그 아합이 말이에요, 거짓 죄명으로 나봇을 살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살해해서 그 개들로 그의 피를 핥아먹게 하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합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이 개들로 나봇의 피를 핥아먹게 한 것처럼 아합의 피도 개들이 핥아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언은 어찌 보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에게도 이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무서운 간통죄와 살인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에게는 인과 응보의 법칙이 따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었단 말씀이죠. 어땠어요? 그의 딸은 강간당하였고 그의 어린 아들은 죽고 말았단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아마 이러한 법칙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것에 찬성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바울은 자신이 루스드라 성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버려지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법칙은 야곱에게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란 말씀이죠. 야곱은 그동안 자신이 나름대로 막 산다고 살았어요. 그러나 죄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야곱만큼 자만심이 컸던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야비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뿐만인가요? 그는 이 같은 자신의 간교한 죄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단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러한 야곱도 결국은 자기가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 창세기 29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베델을 떠나 계속 여행을 하다가 드디어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란에 도착한 야곱을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 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이 도착한 지방, 그 지방은 참 물이 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지방은 지금도 물이 아주 귀한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방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물을 아꼈을 뿐만 아니라 조금씩 생기는 물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중에 우물 아구의 돌을 옮기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필요한 물을 길어가도록 했단 말씀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 무거운 돌을 다시 우물 아구의 제자리에 이렇게 딱 덮어두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우물 아구에서 옮겨놓기 시작하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그는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자신만만한 아주 그 자만심이 출중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4절 5절 볼까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소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 소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라반을 잘 알고 있었으나 야곱은 그때까지도 그에 대하여 아는 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곧 그를 만나게 됩니다. 6절로 7절이에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나이다.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아직 높은 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해가 아직 높은 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야곱은 방금 도착한 그곳에 도착한 나그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더러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기라고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오만한 행동은 바로 여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새는 법이죠. 8절로 가보세요.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의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게 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라헬을 만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침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의 양들을 이렇게 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돌보지 않았다, 키우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라헬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 치는 일은 그 당시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었어요. 10절로 가보세요.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서 우물아구의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랬어요. 누가 야곱으로 하여금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라고 말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던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한 가지 생활 철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활 태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그 자기 중심적인 생활 태도를 고치기 위하여 그는 앞으로 많은 것을 배워야 했겠지요. 그 일부분을 그의 외삼촌 라반이 아마도 담당을 했다고 봅니다. 11절로 가보세요.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랬습니다.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울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집을 떠난 순간부터 그때까지 외로운 여행을 하였다는 것에는 뭐 우리 모두가 다 동감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베델에서 수리아에 오기까지는 갈릴리 바다를 거쳐 계속 북쪽으로 향해서 오랜 기간 동안 길을 걸어야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막도 지내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는 여행 도중에 많은 어려움도 겪었을 겁니다. 이 때문에 야곱은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드디어 그가 찾던 친척 중에 한 사람을 만나자 그만 감정에 북받쳐 크게 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2절 한 절만 더 보죠.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함해 그랬어요. 야곱은 자신을 가리켜 라반의 생질 즉 그녀 아버지의 누이 동생인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라반을 만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13절로 가보죠. 라반이 그 생길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함해. 야곱은 아마도 그의 외삼촌에게 이야기할 거리가 얼마나 많았을까 싶어요. 참 많았을 겁니다.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얘기며 어떻게 형의 축복을 빼앗았는지, 그는 얼마나 현명했는지, 그리고 베델에서 보낸 밤, 뭐 어머님과 헤어지던 그때, 그러면서 라반에게 있어서는 여동생 아니에요. 뭐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밤을 지새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4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함해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고륙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은 이때 야곱이 그의 조카인 것을 확인하고 그를 반갑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편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죠. 그 후 좀 한 달 이 정도 이렇게 같이 지나게 되는데, 그렇게 지난 다음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멀리서 외삼촌의 조카였으며, 그러니까 멀리서 온 외삼촌의 조카였고, 또 그가 온 것은 외삼촌을 방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라반의 딸 라헬에게 관심을 갖게 되죠. 어쩌면 라헬도 야곱에게 관심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15절을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은 교묘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야곱보다 몇 단 위라고요. 야곱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를 제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결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요. 라반은 눈치가 매우 빠른 사람이어서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공으로 일해주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솔직히요, 여러분은 라반의 집에서 식비를 줄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없으면 한 달도 그의 집에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라반도 야곱과 마찬가지로 간교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가 야곱을 연단시키게 되는 겁니다. 16절로 가볼까요?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일이라. 여기서 우리는 라반에게 또 하나의 딸 레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외삼촌 라반은 계속 야곱을 주시한 결과 그가 둘째 딸인 라헬에게 아마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아버지 입장에서 금방 눈치채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야곱에게 하게 되는 겁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라헬은 매우 아름다운 처녀였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레아는 알력이 부족한 처녀였었다. 그러니까 알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시력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아름답지 못하다는, 이렇게 보기의 말이에요. 그런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아름답고 다른 하나는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딸을 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아버지의 심정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닐 거라고요. 두 딸 사이의 관계도 아름답게 엮어지지만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대학에서 헬라 강의를 들을 때 유리피데스의 시곡 몇 작품을 공부하게 된다고요. 그 작품 중에 보면 남자가 자기 애인을 예찬하려고 할 때 그녀를 소의 눈을 가진 여인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저는 그러한 대목을 이렇게 볼 때마다 킥킥거리면서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곤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뭐 시골 사람이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 눈을 유심히 바라보시면요, 소의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글을 읽은 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못생긴 눈을 가진 소를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레아는 소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일종의 미운 오리새끼 같은 의미의 알력이 부족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 라반의 입장에서 이러한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 중 야곱이 사랑한 것은 라헬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라헬을 위하여 너 일을 해라 이렇게 조건적으로 제시할 수가 있었던 거죠. 18절을 봐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이제 그 삼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와 같은 대답을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야곱이 사랑하는 눈이 먼 사랑의 눈이 먼 것을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 때 아마도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아마 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제안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야곱은 라반의 그 같은 제의를 기다렸다는 듯이 외삼촌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다고 자기가 먼저 선뜻 대답을 합니다. 라반은 야곱이 그의 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라반은 야곱의 그 같은 대답에 크리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라반은 그것을 노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라반은 흥정을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19절인데 라반은 야곱의 계약 조건을 그러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음에 20절은 야곱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사실 야곱의 초창기 생애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고 고귀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라헬에 대한 그의 사랑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20절을 볼까요? 얼마나 아름답게 고백을 하는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그에게 심한 일을 시켰습니다. 그는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항상 밖에서 일하면서 라헬에 대하여 잠시도 잊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고된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그녀는 이곳에 와서 그를 만났을 것이에요. 야곱은 라헬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랑에 빠져 있었기에 자신에게 맡겨지는 그 어떤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일 그러한 희망이 없었다면 그 약삭빠른 야곱이 어찌 그 힘든 일을 다 감당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21절, 22절 봐보세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러한 관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아버지 라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주제는 인과응보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훈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의롭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내 손 안에서 즐기는 성지순례의 현장 두란노 컬러 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 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의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0-0460 320-0460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